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심령에 임재하시사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겪는 문제를 그냥 내 자신의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 속에서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사 믿음으로 풀어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부터 위드 바이블은 고린도전서를 함께 읽고 나누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이 되는 곳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BC 146년 문비우스 집정관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 소수의 신전들과 기둥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후인 BC 44년에 교통과 군사 기지로서의 요충지라는 사실을 간파한 율리우스 시저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복구되었습니다. 그 후 아우구스도 황제에 이르러서는 아가야의 수도가 되었고 바울 시대에는 인구 60만 명을 헤아리는 상업 중심의 대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 장기적으로 1년 6개월이나 머물며 목회했던 이유는 바로 이 도시가 상업과 교통의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시대의 고린도는 아테네보다 더 큰 도시였고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무역항 중의 하나였고 행정의 중심지였던 고린도였지만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모습도 존재하였습니다. 무역항의 자유로운 분위기 때문에 고린도인들은 상당히 음란하였고 무질서하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우상의 신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의 여 사제들은 매춘을 하였습니다. 당시 연극에 나오는 고린도 사람들은 예외 없이 술 취한 사람이나 매춘부로 등장할 만큼 방탕과 성적 타락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헬라어 코린디아 조마이가 음행을 행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분파 및 분쟁, 부도덕한 범죄 행위, 은사 오용 등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질서와 관련돼 있는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은 이 고린도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고린도가 아 이렇게 음란한 도시였구나라고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것이 바울은 이런 세속 도시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즉 바울의 눈에는 이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락의 도시인 고린도에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이루시고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더 많은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많이 주신 이유는 이 환락의 도시인 고린도의 죄에 대항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오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양하게 또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이 될 만큼 은사가 넘쳤습니다. 환락의 도시인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선물인 방언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하시겠구나 하는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할 예배 가운데 그 질서를 무너뜨릴 만큼 은사를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려는 목적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것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결국 은사를 통해서 자신의 우월성을 뽐내는 그와 같은 일들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목적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우리는 오용하고 남용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사가 도리어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활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분열 또한 겪고 있었습니다.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찢고 나누고 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대상을 찢어 나누어서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내용은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고린도 교회는 각각 저마다 나는 누구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바레트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슬로건을 외치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겪고 있는 이 분열과 분쟁이 얼마나 완고하고 심각했는지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속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사역자, 즉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사실 이들이 이것을 분쟁을 분열을 지시하거나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성도 자신들끼리 비뚤어진 충성심과 당파적 행위 때문에 결국 파벌을 조성하였고 그 세력을 넓히려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열과 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개의 파당이 있었죠.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에게 속한 사람들은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개종한 고린도 교회의 초창기 교인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여준 첫 지도자이자 리더였던 바울을 존경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도적 권위와 교훈을 추켜 세우면서 교회 내에서 자신들의 세력 그리고 그 영향력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은 바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부임한 사역자인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로서 헬라 학문에 밝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외모가 볼품이었고 말이 둔한 편이라면 아볼로는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였고 헬라 철학에도 뛰어난 학식을 갖고 있었던 그와 같은 다방면에 있어서 뛰어난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라고 추켜 세우면서 그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세력 영향력을 강화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바에 속한 사람들은 베드로를 헬라식 이름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게바라고 하는 아람어로 부른 사실로 봐서 이들은 아람어를 일상용어로 사용하였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신앙적 지도를 받았던 그런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은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자신들은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권위가 가장 크다고 주장하면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그 영향력을 강화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제일 나중에 언급이 되고 있기에 그 수와 영향력이 가장 작았을 것으로 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에게 직접 교훈을 들었거나 인간이 아닌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만이 그리스도에게 귀속된 참 성도라고 주장하는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들도 고린도 교회 내에서 자신의 세력을 형성하였고 그 영향력을 강화시키려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바울은 제1대 사역자로서 교회의 기초를 놓았으며 더불어 복음을 전하여준 그 씨를 뿌리는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제2대 사역자로서 1대 사역자보다 더욱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헬라 문화를 잘 알고 언어와 학문에 있어서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볼로는 복음과 주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직접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극적인 회심을 한 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한계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으니 제3의 균형을 이루고자 이들은 개바파로 그리스도파로 모여 결국 교회는 네 개의 파가 생겨나고 그 결과 교회는 저마다 자기가 속한 파가 교회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슬로건들을 만들어서 이곳저곳에서 주장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네 개의 파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네 개의 당파 모두가 세례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세력을 만드는데 사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바울파는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세력을 모으고, 아볼로파는 아볼로에게서 세례를 받은 자를 중심으로 세력을 모으고, 베드로파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자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게 받은 세례를 중심으로 그런 자신의 세력들을 모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세례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를 통하여서 줄을 세우고 당파를 형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례의 참된 의미는 죄사함과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겪고 난후 성경이 기록된 이후 조직화된 교회에서는 임종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분쟁을 겪지 않기 위해서 해당 교회의 대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그 예식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새로움을 확증하는 그와 같은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원이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뿐만 아니라 그 해당 교회의 교인들에게 나도 이제 이 교회의 공동체원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증명을 받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에서는 세례를 결코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신교와 구교가 대립을 하던 종교개혁 시기에서도 모두가 인정한 것은 세례식과 성만찬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성례전조차도 상황에 따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교회 전통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비대면으로 할 것을 강요한다거나 성경적 의미가 아닌 이상한 인간적인 논리로 이 성례전들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례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가 분열을 겪을 때 논쟁의 도구가 된것 또한 이 세례입니다. 255년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와 로마 감독 스테판과의 논쟁, 393년 어거스틴과 도나티스트들과의 논쟁, 종교개혁 시기에는 제세례파와 칼빈의 논쟁 등 모든 논쟁에서 등장했던 것은 바로 이 세례 문제였습니다. 뭐, 이 논쟁의 결과로서 긍정적인 면은 세례의 의미가 더욱 분명하여지게 되었고, 세례를 하는 방법과 그 의미 등이 오늘날에 있어서 매우 잘 정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나성영락교회는 성례전이 분열이 되지 않도록 잘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성례전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논리들을 무너뜨리고 세례의 의미와 본질에 따라서 성례전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장로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나성영락교회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의 줄을 세우고 자신의 편을 만들어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전락해버린 이 고린도 교회. 어떻게 보면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의 지혜, 곧 철학적 논증 등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능력으로 번역된 디나미스는 신체적, 지적, 영적 능력을 포함한 총체적인 능력을 지칭합니다. 즉, 십자가의 말씀과 진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인간의 신체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을 초월한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영생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기적들을 추구하였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증거들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표적과 지혜를 자신들의 세계관으로 삼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 역설적인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모순과도 같은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기적의 현상이나 인간의 지성적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밝히 알리셨습니다. 오직 구원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는 것, 기적이나 지성적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 죽음에서 영생으로 변화하는 그와 같은 신비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처럼 기적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헬라인처럼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을 쫓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또그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거짓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모든 성례전들이 거룩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진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나성영락교회가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사역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조국 대한민국과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이 불신앙과 세상적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 타국 땅에서 주의 일하는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아픈 이웃들, 병상에서 고통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우리 환우들, 또 양로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해 주셔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물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으로 가는 헛된 지혜가 아닌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사상과 논리를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줄 서는 것이 아니라 혼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악에게 물들지 않는 굳건한 기계와 용기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사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우리 나성용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